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드러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을 소개할 때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계시가 어디에서 완전케 되냐 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천국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들, 아니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중심,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 구원을 중심으로 보고 알고 그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또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말씀과 연결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41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는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며 그가 누구시기에 하는 질문으로 가야 돼요. 그가 누구신가? 여기서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분을 아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도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말하는 거죠. Fear of the Lord.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간단해요. 여기 먼저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앞구절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앞구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날이 그날인데 그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날이 시작되었던 그 4장 1절을 가면 이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닷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갈릴리 지방의 바닷가였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이었죠. 유대 땅이 있던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은 어디예요? 광야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이제 광야로 가고 이방 땅으로 가셔서 다른 사역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제 그 길로 가자고 배를 타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는 사실 Sea of Galilee라고 하지만 원래 바다는 아니죠. 그렇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면이 땅으로 둘러싸인 큰 호수였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였죠. 그런데 그 호수가 왜 바다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호수가 평지보다 더 수면이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었대요. 3km 높이의 헤르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바닷가의 그 갈릴리 바다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호수였지만 바다처럼 파도가 많은 호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요. 그리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 배가 물에 잠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나 광풍 같은 것들은 자주 만나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광풍은 그보다 더 큰 광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탄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굉장히 익숙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만난 풍랑은 그들이 절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풍랑. 그 풍랑이 일 걸 알았다면 그들이 배, 날씨에 대해서 잘 알고 파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배를 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절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큰 풍랑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당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죽을 지경에 이르는 큰 광풍의 바다를 만나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서 부르짖고 원망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볼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깨어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에 39-41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깨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뭘로 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온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져요. 이것이 뭘 알려주는 걸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구약의 구절들을 볼 거예요. 구약의 구절들을 가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풍랑이 있는 엄청난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하죠?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보다 더욱 심히 두려워하여.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거죠. 어떤 감탄, 경이로운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되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걸 보여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시고 이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구원 역사적으로도 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마가가 사용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요,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처음에 바람을 꾸짖으셨다. He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and be still.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바다에게 명하셨다 라고 하면 될 걸 왜 꾸짖으셨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사용한 꾸짖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돼요. 그때마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꾸짖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나와요. 거기에서는 누구를 꾸짖는 걸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건져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꾸짖어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그 귀신 들린 자들 건져내시죠.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과도 연결을 해보면 이꾸짖다라는 단어가 심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제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심판하시고 귀신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신 사건같이 이제는 바람을 꾸짖어 심판하시고 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저 세상 풍파,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는 세상의 풍파들, 그런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기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 복음의 의미,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구약의 사건과 연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때 바다를 꾸짖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그 바다에서 심판하세요.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건과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가보겠습니다. 106편 9절에서 11절. Psalm 106 verse 9 through 11. 시편 106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심판하셨다.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이 구원과 심판의 사건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죠. 나훔 1장 4절. 나훔 1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자기 백성은 그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물로 덮어 심판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뭘 알려주시는 거냐?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사건의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물 잠잠케 하고 자기 백성들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실 구원의 사건도 심판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함께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전케 되겠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그치지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저 세상의 풍랑, 세상의 어려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말씀이 있었죠. 밀어나고 더듬이는 자들이 하고 꾸짖으세요. 아직도 내가 뭘 이루기 위해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같은 말씀을 여기에서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온전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빛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변화를 보세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자 더욱 두려워해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더욱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죠.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여러 풍랑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가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됨으로.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시편 89편 8절에서 9절 Psalm 89 verse 8 through 9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했던 것은 그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그냥 바람 좀 잠잠케 하셨다고? 아니, 그 이전에는 뭐 그런 이적 안 하셨어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람과 바다가 알려주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다를 꾸짖으셔야 되는가? 왜 바다를 심판하셔야 되는가? 왜 귀신을 꾸짖듯 바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의미, 영적인 의미,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바다, 그것도 막 풍랑이 있는 바다, 요동치는 바다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죄. 그리고 죄인들, 죄인들에게서 솟아나고 있는 죄성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되는 언약 저주의 심판. 이것을 바다와 풍랑이 있는 바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Isaiah 57 verse 20 through 21.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늘 죄악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요동치는 바다, 파도가 있는 그 바다와 같다. 미가 7장 19절, Micah 7 verse 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와 죄인들과 그 죄악과 죄성들을 바다에 던지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바다가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1절, Revelation 13 verse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단의 종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킬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꾸짖어 그 바다에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겁니다. 잠잠한 바다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현실이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알려주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도 다 사단에게 속하여 심판의 바다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와 심판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구원자 하나님이 마침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구약의 약속을 따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 진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증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연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사건.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며 세상 풍랑 만날 때마다 예수님 깨워 기도하자.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걸 알려주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럴 거면 그냥 이쁘게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먼저 가자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그 날이 저물면 꼭 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빠질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를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죽을 지경에까지 몰아가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요. 함께 계셨잖아요. 그 배 안에. 아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왜 큰 풍랑, 죽을 지경에 이르는 풍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처음부터 이런 풍랑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세상 어려움이 없으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처음부터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왜 자고 계세요? 이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항상 깨어서 제자들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이제 깨어 계셔서 야 걱정 마 내가 함께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어나신 후에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세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는가를 보면 설명이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만 바라보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들의 두려움은 온통 어디에만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두려움의 근원,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그저 세상의 큰 풍랑, 세상에서 만나는 큰 두려움에서 자신을 구해줄 뿐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느냐? 그게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두려움과 세상의 풍랑에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고 건져주셔야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세상 우상 같은 거예요. 내 삶을 왜 안 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시고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모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에게 모든 구절을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만 바라오며 그들의 두려움이 온통 거기에만 있었던 그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걸로 이끌어 가세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고 그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 풀리죠. 홍해 바다를 꾸짖고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가 가리키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올바로 풀려지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는데 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구약의 한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그 사건이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그 구약의 사건과 같은 패턴으로 풀어가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가 보세요. 물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도망치던 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사건으로 재현되어 드러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탔던 배가 오늘 본문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요나도 배 안에서 뭐하고 있었죠? 요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큰 풍랑으로 인해 선원들, 그 이방 선원들이었죠. 이방 선원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선원들이 울부짖으며 요나를 깨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그리고 결국 요나를 통해 큰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져요. 근데 그 뒤에 사건까지 똑같아요. 그때 선원들이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더욱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런데 요나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요나의 사건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빠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같아요. 요나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어떻게 잠잠해졌죠?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 자신이 죽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 선원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그때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다. 스올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망, 심판의 자리, 지옥으로도 풀리는 단어죠. 음부와 같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제가 1장 12절과 15절, 16절만 읽을게요. 요나서의 1장에 쭉 나오는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로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자 바다가 그치고 잠잠해지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곧 그 사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선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결국 예수님도 바다에 빠지심으로 예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곧 일어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때를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Matthew 12 verse 39 through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죠. 즉 요나의 사건이 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요나가 가리키던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로 인해 이방 선원들이 건져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가 물에서 나온 후에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 죽으심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뭘로 설명하셨죠?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에 들어가야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진짜 수월로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진짜 사망과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후에 요나가 다시 나온 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잠들어 있었을까? 왜 요나가 큰 풍랑 속에서도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 여기에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푼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그 심판의 바다 앞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뭘 보여주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잠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이 요나의 깊은 잠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큰 풍랑 있는 바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있는 죄악된 현실에 참여하시고 그 심판의 바다 앞에서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의 현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십자가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잠들어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지키고 지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도 그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였고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제자들,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고 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풍랑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하고 건지시려고 깨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만난 풍랑의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더 큰 풍랑의 바다를 알고 계셨어요. 심판의 바다. 그 심판의 바다를 가야 함에도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는 심판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때는 반대였어요. 우리가 다 잠들어 있었고요.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큰 풍랑이 있는 심판의 바다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잡히시고 십자가로 가시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요. 오직 예수님만 깨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Mark chapter 14 verse 32 through 37.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의 바다를 지나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세상의 풍랑 앞에서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죄와 심판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에는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깨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사망과 심판의 바다에 대신 빠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고 이제도 예수님은 항상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하시며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천국에는 다시 풍랑 있는 바다가 없다고 하십니다. 잔잔한 바다밖에 없다고 하세요. 즉 다시는 죄도 저주도 사망도 심판도 사단의 유혹도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보여주시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왜 그런 표현을 쓰세요? 너무나 잔잔하고 물결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서 거울과 같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유리바닷가에서 모든 대적의 심판을 받고 모든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풍랑을 많이 만나나 하실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이라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 세상의 시련의 풍랑들을 만날 것이지만 그 풍랑들이 우리를 하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그 작은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가장 큰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 작은 풍랑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속에서 다시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잠시 고난을 거쳐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이 풍랑들을 만나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지켜 영원한 하늘 본향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고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며 부르짖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풍랑의 바다가 다시는 우리 삶에 없도록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음을 바라보며 비록 작은 풍랑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힘 넘버 135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